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7년의 기근 기간이 되어서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과 이제 요셉이 재회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 소문이 들려오겠죠. 이집트에는 곡물이 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바라만 보고 있느냐? 말투가 어떨까요? 좋은 말투가 아니겠죠. 어려운데 아들들이 정말 뭐 대안을 마련하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을 구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이야기나 행동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요셉과 헤어진 지가 한 20년 정도 지난 것으로 이제 보는데, 20년이 지나도 별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가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절,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 나이는 요 장면에서는 25세에서 한 30세 정도 되는 거의 다 큰 장정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보내지 않은 이유 중에서 재난이 거기 미칠까, 이 재난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행방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으로 봅니다. 뭐 짐작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을 팔아버리고 받은 돈, 은 20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을 치고 염소를 쳐서 이렇게 받는 돈을 계산해 보면 뻔히 보이는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도 보내면 충분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마지막 아들, 마음이 이상한 거죠.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이 바로 형이 또 해코지할 수 있다. 여러분, 야곱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거는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좋아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다음에 지금까지 20년 넘게 여전히 편애했던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온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셉이 겪었던,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이 베냐민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3절에는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이름이 이제 부르는 이름이 바뀌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들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를 이렇게 듣게 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에 들었던 사람 들으면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자신들이 이집트에 와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번성하여서 살게 된 그 장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고, 결국은 이 일들이 한 가족의 생존, 그것이 지금 온 이스라엘의 생존과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들어맞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맞고, 자, 이것도 꽤 중요한 말입니다. 톱니바퀴. 그러니까 기아가 딱 물려서 톱니가 돌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톱니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크기도 사이즈도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거나 사람의 인생을 봤을 때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풍랑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는 있는데 그 찬양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인생과 그리고 형들의 이 기가 차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이 세상 전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창세기를 읽고 있는 듣게 되는 그 당시에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렇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요 말에서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바뀌는 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뭐 20년 만에 만났지만 금방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자기가 꿨던 그 꿈, 그죠? 꿈의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정탐꾼이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꿈꿈을 생각하고 나서 왜 갑자기 정탐꾼이라고 말할까? 뭐 형을 골탕 먹이 형들을 골탕 배우러 먹이려고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이들을 공격하는 게 이들에게 당황시키는 것이 그 당시는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흔한이냐면 정탐꾼이라고 조사를 받게 하는 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나라들이 이집트에 들어와서 곡식을 사러 오니까 충분히 이런 간첩들이 정탐꾼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은 총리 앞에 서서 사실은 이게 대면하고 나서 예, 그 하나씩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검사하는 겁니다. 신문에서 정탐꾼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던 그런 이렇게 물건을 사러 다니는 뭐 대상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지금처럼 도로가 많아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때가 아니니까 사실은 다니는 길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이집트로 그냥 막내라고 이렇게 안 돼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당시니까 결국은 다들 이렇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낙타를 짐을 치워서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같이 끼어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오면 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되게 이제 귀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자들은 총리가 이렇게 말해서 이제 며칠 더 심문을 하거나 더 알아보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는 형들이라고 아니까 형들을 뭐 골탕 먹인다든지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였던 거예요.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런 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근데 답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정도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요셉이 듣기에는 아는 거죠. 이 확실하단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는 정말 정직한 사람, 완벽하게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확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게 되는 거죠. 절대로 완벽하게 정직한 자들은 아니다. 그러면서 11절 더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자신이 지금 다 형제요 똑같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 모두를 동시에 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잘못 걸려버리면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다시 자식을 다 죽이려고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 우리 아버지가 다 우리 이 열 형제의 아버지가 한 사람인데 전부 다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전부 다 보내가지고 간첩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에 틈을 엿보러 왔다. 강하게 미를 붙이니까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기들 딴에는 더 정직하게 말을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 말이 바로 정탐꾼이라 한 말이 바로 이제 13절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희들 정탐꾼 맞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 말은 형들이 말한 아들 모두를 정탐꾼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아버지가 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집안을 보존하려고 하려고 아들 하나는 남겨뒀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말들이죠. 계속 그렇게 말을 이렇게 엎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두 정탐꾼 내보내도 하나는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질끈 감고 보낸 거 아니냐. 왜? 갔다 오면 또 정보를 이렇게 팔고 얼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요셉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너희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우가 오게 되면 그 두 번째 꿈 있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더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고 하는 일들을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내게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간첩이다.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읽어보시면 어디를 초점을 맞춰서 이제 생각해야 될지를 우리가 금방 생각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냥 요셉처럼 뭐 성공해야 된다 뭐 이런 구절도 없고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특별하게 뭐 바람직한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렵죠.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그 앞부분에 1절, 2절, 3절 쭉 읽으면 야곱의 형들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 20년 동안 별 변화가 없고 20년이 지나면서 야곱은 이놈들이 요셉을 어떻게 한 것 같다는 그런 이렇게 진작을 하게 되는 그런 집안으로 여전히 그러면서 야곱은 여전히 편애를 가만두지 않는 그런 집안으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형들의 모습, 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 회개한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히는 이 형들은 이런 극적인 그런 충격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더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야곱의 그 아들들과는 다른가? 야곱과는 다른가?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보면 요즘 나온 책 중에서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부모가 살고 있다.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집안의 그런 이 역할과 집안 사이의 그런 관계 잘못된 부분은 수십 년을 지나면서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워버리고 한다고 해도 쉽게 되는 일도 아닌데 아무튼 이런 모습을 이제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습에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자손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적이 없어요. 요셉이 죽어도 똑같고 죽었다 생각하고 똑같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에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꼭 극적인 변화가 있고 큰 일을 겪어야만 변화가 될까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저도 이제 애들이 크는 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건 맞는 건데, 그런데 걔도 나아져야 되는데요. 나아져야 된다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가, 제 부모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변화되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나아져야 되는데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 저 나이 연배에 비슷하신 분들이나 나이 들어간 분들 이야기해보면 그런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옆에서 아내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도요, 그러나 안 변하는 부분이 대부분인 거예요.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20년, 30년 듣고 있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마음이 좀 무거워요. 야, 좀 우리가 좀 좋아지고 나아지면 안 되느냐? 자, 이거는 우리끼리의 분염이에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지기를 원하시느냐? 원하시죠. 근데 어떻게 원하시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믿음을 주시는데요? 믿음 선물로 준다? 알아서 해라. 그럼 그거 들고 뭐 하는 건데요?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없나요? 그러면 약속을 왜 주시는 건데요? 약속을 주셔서 약속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바뀌기를,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거 아닐까요?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고 살듯이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원칙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집안, 그리고 야곱의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개선되는 신자로 살아가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가 뭐 개선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나이가 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잘 이겨내고 쉽게 쉽게 털어버리고 지나간다 같은데 아니에요.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오히려 옛날에 못 모르고 당하고 못 모르고 어려울 때는 그냥 그런 것 보다고 넘어갔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어려움이 뼈에 사무칩니다. 더 깊이 들어오고 그 어려움이, 그런 아픔들이 정말 내 이 손톱에 박힌 뭔가를 빼내듯이 얼마나 그 고통이 자세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닌 것이죠.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야곱을 바라보는, 야곱 그 아들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선되는 그런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첫 주니까, 첫날이니까 금방도 12월 되고 또 2023년이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2021년, 22년, 2020년부터 시작됐군요. 만 3년째 코로나로 겪었던 많은 일들과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그것도 이겨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바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023년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개선되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재개발 소송과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